지금까지 신약 교회 역사, 보통 우리가 교회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약 교회 역사를 6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게 시작이 된 그 교회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핍박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개념을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뭐 무엇을 믿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교회가 뭔지를 사실 피부에 이렇게 와닿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국가가 교회를 하나 정해주고 그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교회가 하려는 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속박인가 하는가를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점점 이제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쥐고 세상의 모든 국가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자기들과 믿는 바가 다르다고 하는, 나중에 이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런 성경 신자들인데, 이런 성경 신자들을 이단 신문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를 운영을 해서 정말 가지가지 그 악독한 고문 기구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성경 신자들을 죽이고 고통에 밀어넣는 이런 일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유아 세례가 시민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게 곧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러한 그 시스템. 양심의 자유가 다 박탈이 돼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다 금서로 지정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 가면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라틴어로 뭘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한 1000년 동안은 구원받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정말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450년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텐베르크에 인쇄술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마음대로 책이 인쇄가 돼서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지식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0년 지나서 1517년에 루터 등을 필두로 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동안 천주교회가 금서로 만들어놨던 그 성경, 그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가톨릭 교회가 세워놓은 이런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신 칭의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근대 시민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가는 그러한 길이 1517년 이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을까? 제가 요즘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일이 많은데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고 이걸 하나 구축을 하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웬만큼 동의를 할 때까지 그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몇백 년 동안 이 가톨릭 교회의 압제, 중세 암흑시대를 좀 벗어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한번 좀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사 제 강해로는 일곱 번째 시간, 책으로는 6장의 내용,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책에는 가서 보면 어둠 속의 등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왈도파, 그 다음에 위클리프와 또 위클리프를 추종하던 따르던 롤라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얀 후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1170년에서 1415년까지의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이 등불,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시대의 그 암울한 그런 시대에도 아합의 시대, 가장 사악한 왕 엘리야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셨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남겨두신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아 그래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는 교황권과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이제 결합할 때 교회가 잔혹해지는 걸 봤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고문 기구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봤어요. 종교 재판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꺾고 자기들이 지정해준 그런 방식으로만 예배드리고 그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의 그 이슬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지금 이 시간 가도 웅장한 성당들이 엄청 많고 이게 다 기독교의 무슨 흔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 시대 성당들이 웅장하게 지어든 그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고 진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둠만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어둠 속에 등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등불, 가장 강력한 그런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은 증인들을 남겨두신다. 이게 신약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이블 빌리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데 양심과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 이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노력한 그런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둠 속에 등불들이 없었으면 16세기 종교개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그 전에 존재했던 이런 어둠 속의 등불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그런 그 침례교회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침례교회, 성경대로 하는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나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하나님의 왕좌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 성도 제사장이다. 예배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형태가 천주교식으로 그냥 복잡하게 뭐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어느 면에서 지저분한 예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또 교황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고 이게 이제 침례교회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어둠 속의 등불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게 통일한 거예요. 통일해요. 성경만이 최종권이 전성도 제사장 직분 단순한 예배 교황권 거부 유아세례 반대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 동시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아, 그래서 진리를 지키고 산다는 것이 특히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뭐 종교적인 이와 같은 그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이러한 그 천부적인 이런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둠 속의 등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 이전에 혹독한 박해를 받고 파문당하고 추방당하고 이단 정죄 딱지를 받고 투옥되고 심지어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냐, 그들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달돼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보고 이게 지금 유럽의 지도인데 오늘은 세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섬나라 저건 영국이고요. 영국에는 위클리프와 롤라드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오면 녹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리옹에서 생겼던 왈도파 왈덴시안이라는 이런 사람들 프랑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보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저 부분이 체코입니다. 여러분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한번 체코의 프라하를 한번 가봐야 야 진짜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순교와 그 다음에 노력 이런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니 칼빈이 쯔빙글리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곳곳에서 저런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인쇄술이 나오고 그러면서 진리가 확산이 되면서 루터니 칼빈이니 쯔빙글리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근데 그게 미완성이에요. 이들의 개혁이 그래서 그 이후까지 이제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번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오늘 첫 번째 토픽은 제일 먼저 등장했던 프랑스 리옹의 상인 피터 왈도라고 한 사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왈도라고 한 사람 여기 지금 동상이 나와 있는데 이 동상이 여러분 보름스 제국회의라는 거 마틴 루터가 가서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이제 할 때 제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유명한 장소가 보름스거든요. 그 보름스 루터 박물관 안에 있는데 거기에 같이 지금 동상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 동상이 여기 피터 왈도의 동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 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피터 왈도 그 다음에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스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고 그 오른쪽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벽에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는 왈도, 이거 프랑스 말로 이제 적혀 있는 거고, 그 밑에 위클리프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얀 후스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해 10월 중순에 스위스 이제 제네바에 갔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심어하던 그 교회, 그 교회 모든 내용을 보고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걸어가니까 제네바 대학이 있었어요. 그 제네바 대학에 벽에 한 100m쯤 되는 이런 벽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벽돌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벽이 있는데, 저 벽을 Reformation Wall이다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 벽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의 도시니까 종교개혁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칼빈, 파렐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저 중간에, 제일 중간에 이제 칼빈 이런 사람들 이제 이 동상을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고, 그 외에도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침례교 가운데 이제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국의 최초 침례교를 세운 이런 모든 분들이 이런 동상을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제일 중간에는 어쨌든 칼빈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 이름이 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이 왈도, 그 다음에 위클리프, 후스, 이게 그 벽에 기록이 된 그런 사람들 이름이에요. 자, 피터 왈도는 1140년에서 1218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쪽이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있고, 저기 빨갛게 이제 돼 있는 저 부분이 이탈리아의 피에몽트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리옹하고 저 빨갛게 돼 있는 사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 엄청나게 부자로 살던 그런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의 이름이 피터 왈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아주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른 살이 되던 1170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한 친구가 쓰러져서 죽는 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터 왈도가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했는데, 아, 이게 죽으면 끝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몸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깊이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뭐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라틴어로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라틴어를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왈도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두 명의 사제를 고용해 갖고 성경의 일부를 라틴어에서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하고 신약성경의 다른 이런 부분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을 해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왈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그런 그 돈과 이런 모든 걸 주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여기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33살이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나는 새롭게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단순한 옷을 입고 거리와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했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거를 피터 왈도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왈도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원래 사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나도 왈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왈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거리 곳곳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준 거예요. 리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왈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왈덴시스 아니면 왈덴시안 우리나라 말든 왈도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이 둘씩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낸 것처럼 둘씩 줄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또 그 당시엔 성경 말씀이 워낙 귀중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통째로 외운 거예요. 이 왈도파 사람들이 성경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이 없어도 이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왈도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권이다. 근데 이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어 번역을 어느 면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왈도파 사람들이고 근데 그 옆에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이러니까 왈도파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왈도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성경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성경이 귀중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다 손으로 필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외웠어요. 성경을 가톨릭교회에서 뺏어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경은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그 작전을 써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이 최종권이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다 반대한다. 그래서 뭐 뭘 반대해요? 연옥을 반대하고 면죄부를 반대하고 마리아 숭배 반대하고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거의 모든 풍습이 다 비성경적이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교회 모든 유물들 모든 관습들 이런 거 성경이 없으니까 싹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성인 숭배하는 거 유골 숭배하는 거 또 사제가 무슨 죄들을 용서해 준다 그러고 고백성사를 하라 그러고 또 미사 화채설 사제가 뭐 빵과 포도주 여기에다가 뭐 기도를 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이런 화채설 다 부인하고 성지순례를 가야 또 그 믿음 플러스 행위의 그 행위 부분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연옥에 이제 짧은 기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모든 거를 다 배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왈도파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어디 사제들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제만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법이 성경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언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 거지 사제들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일반 성도도 설교하고 일반 성도도 복음 선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단순하게 드려야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 신부부터 시작해서 그 나와 있는 뭐 추기경, 교황 이런 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의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얼마나 복잡해요. 또 금으로 된 성배가 있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뭐 하여튼 등등 해갖고 예배의식이 복잡하고, 그런데 성경을 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그런 모든 걸 가서 보니까 예배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고, 또 가톨릭 미사는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되는데 라틴어로 진행하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황청에 미움을 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교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냐. 성경을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무호하다거나 교황의 말을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말로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왈도파가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1184년에 베로나 공의회를 열고, 이래서 왈도파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문이라고 하는 거, 출애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파문이 되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공식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돼서 프랑스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 이탈리아 북부에서 왈도파 사냥이 이제 벌어지고, 종교 재판소가 설립이 돼서 왈도파를 색출하기 시작하고, 체포된 많은 왈도파 신자들이 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멀리 계곡으로 도망가서 군대가 손을 뻗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리옹에서 저기 빨갛게 돼 있는 저 부분이 피에몬트 계곡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기 굉장히 협곡이고 그래서 군대가 이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저쪽이,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23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230km 정도 떨어진 저 피에몬테 저 계곡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박해해도 왈도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남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이런 데까지 계속해서 왈도파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가 박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왈도파가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제 거쳐서 1655년에는 저 피에몬테 저 지역에서 부활절에 엄청나게 많은 왈도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피에몬테의 부활절 학살이다, 그래서 영어로 피에몬트 이스터 매서커 이렇게 이제 해서 치면 위키백과에다 나와요. 그 모든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제 하는 것이. 자, 근데 그 왈도파가 이렇게 해서 멸절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 개혁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에 왈도파 교회들이 존재한다.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방에 가면 지금도 성경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왈도파의 이 남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왈도파가 주장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이거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든 성도, 뭐, 제사장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계급이 있고,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마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신도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가톨릭 교회 유물이에요. 어떻게 무슨 평평한 신도가 있고 뭐 둥글둥글한 신도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이 생겨요? 제사장 계급이 있고 평신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클러지 계급이 있고 레이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구약 시대에 존재하지 신약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도 제사장직.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나가서 전할 수도 있다 이제 한 거고, 예배를 단순하게 드리고 교황권 거부하고 정교분리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 천주교회가 하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서 보면 똑같아요. 특징이 성경이 최우선이고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 이런 거는 다 성경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왈도파는 종교개혁 이전에 신약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운동 가운데 하나였고, 이들이 후대에 넘겨준 가장 좋은 유산이 뭐냐, 다수사본의 그런 성경들.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 다수사본의 이와 같은 그 성경들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남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 영어 킹제임스 성경까지 내려오게 된 거다. 루터의 성경도 그런 데서 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났던 피터 왈도와 왈도를 따르던 왈덴시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왈덴시안.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 영국에서 일어났던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1320년에서 1384년까지 살았는데, 여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낮이 오기 전에 뭐가 떠요? 새벽별이 뜨잖아요. 그래서 모닝스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새별로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클리프다, 영국에. 그래서 위클리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1348년에서 1349년 동안에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었고, 그래서 영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영국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또 동시에 교회가 부패면에서 볼 때 아주 절정에 달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14세기에는 교황이 로마에 거주한 게 아니라 교황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에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교황이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탈리아가 아니라 지금 프랑스로 도망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왕의 정치적 도구가 된 교황이 이런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영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거예요. 영국 국토의 4분의 1을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누가 나타나서 우리가 청빈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검소한 생활을,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영국 교회가 영국 땅의 4분의 1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뭐 청빈하게 살고, 이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영국 땅에 이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에서 나중에 이제 개혁자로 변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1320년에서 1384년까지 했는데, 살았는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뛰어난 학자가 됐어요.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법학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 사회가 다 카톨릭 국가니까 카톨릭 교회 신부로 신학자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직접 접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이거 교회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으니까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학을 다니고 하버드 대학을 다닌 거나 마찬가지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또 뛰어난 학자였다고 했으니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성경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하고 다르고 교회에서 행하는 게 성경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권입니다. 이거 주장한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신자들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황도 공의에도 성인들도 교회의 전통도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이후에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이걸 주장했는데 루터보다 150년 전에 오직 성경을 주장한 사람이 영국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교황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예요. 아니 교황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교황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황제라는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는데 어디 교회의 황제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의 황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황이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교황이 혹시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루터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부인했냐, 화채설을 부인한 거예요. 천주교의 화채설. 아니 어떻게 천주교 신부가 여기다가 무슨 기도를 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느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주장이다. 그 다음에 사제계급을 비판한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프리스트가 또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나 존재하는 거지. 신약성경 어디 읽어봐도 어떤 특정한 계급을 가리켜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신약성경에서 제사장이라 한 거는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한 거 외에는 이런 카톨릭 교회 이런 그 제사장 체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영국도 그렇고 다 국가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조직된 형태의 교황이 맨 위에 있고 뭐 이렇게 추기경이 있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여러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런 국가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없고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교회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교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잖아요. 루터도 거기 속해 있고 바울도 거기 속해 있고 베드로도 속해 있고 우리와 지금 같은 이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그게 엄밀한 의미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장을 하니까 가톨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국가교회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아,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니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구원받으면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자, 위클리프가 가만 보니까 이 무지한 백성을 깨우쳐야 되겠는데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라 한 일이 뭐냐, 위클리프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건 유일하게 라틴어뿐이 몰랐는데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제롬이 번역해서 카톨릭교에서 사용하던 라틴어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가타 성경이라도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려줘서 그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위클리프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82년에 신약성경이 나오고 1388년에 구약이 완성이 돼서 영어로 된 성경 전서가 처음 영국 땅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1388년경이니까 아직도 60년, 70년이 지나야 인쇄술이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 위클리프 해저 성경은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 거야, 손으로. 그러니까 1년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제의 봉급 정도를 드려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을 드려야 저걸 누가 한 권을 필사를 해주면은 그러면 저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농부들 가운데 성경을 읽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구간을 다 팔았다. 예, 이런 정도. 그 일을 그래도 사람들이 읽기 원하니까, 저 한 장이라도 찢어서 가서 읽기 원하니까, 예, 저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롤라드. 그래서 위클리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는 왈도를 따르는 사람은 왈도파라고 했고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롤라드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검소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왈도파 사람들처럼 거리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성경이 지금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한두 장이라도 하여튼 쪽범이라도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국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위클리프가 1384년에 죽습니다. 근데 화형을 당하진 않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죽음 이후에 영국 땅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은 다음에 17년이 지나서 1401년에 영국 의회가 이단자는 화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단자 화형법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누구냐? 위클리프를 따르는 롤라드파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돼갖고 롤라드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결국은 화형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년쯤 지나서 1415년에 독일의 콘스탄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 공의회가 열렸어요. 아주 악독한 공의회, 이름이 콘스탄스 공의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래서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뭘 했냐, 위클리프의 교리 45개 조항은 다 이단이다, 그 다음에 위클리프는 이단자다, 그래서 이단,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위클리프의 모든 저작을 불태우도록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고도 속이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1384년에 죽었는데 44년이 지난 1328년에 위클리프 무덤으로 가서 위클리프의 뼈를 다 파헤쳐갖고 그 뼈를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뼈를. 그 화형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 갈아가지고 그 옆에 흐르던 그런 강에, 스위프트 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에다 갖다 이 뼈를 다 뿌려갖고, 그래서 위클리프와 같은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스위프트 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롤라드, 위클리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자, 위클리프의 유산.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됐는데, 루터보다 150년 앞서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보이세요? 오직 성경. 근데 그 성경을 라틴어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 그게 불완전하죠. 라틴어 불가타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걸 읽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걸 토대, 이거를 마련해 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영어 성경의 역사 쭉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위클리프예요. 1380년, 90년경에 이 성경이 영어로 된 최초로 번역이 된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이 영국 종교사에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일반 성도들, 보통 평민들이 자기들 손에 원하는 성경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자, 그 다음에 위클리프하고 롤라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신앙이 어디로 이제 전달이 되냐,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사건은 1369년에서부터 1415년까지 살았던 보헤미아의 순교자 얀 후스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헤미아는 아, 그 옆에 이제 모라비아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헤미아, 여기에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공화국인데,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아주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보헤미아의 수도는 유명한 프라하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가는데, 옛날엔 파리 많이 가고 프랑스 뭐 이탈리 뭐 이런 데 많이 가고 영국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프라하를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프라하를. 예,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이제 프라하인데, 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가 프라하를 제국의 수도로 만든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이러고 1348년에 프라하 대학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헤미아 땅에서도 가톨릭교회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사제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이제 타락을 하고, 예, 교회가 또 막대한 그런 그 토지를 소유하고 또 공공연하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연옥에서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해서 면죄부를 팔고, 이러니까 이 체코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좀 개혁이 되면 좋겠다 할 때 나타난 사람이, 예, 우리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은 얀 후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보통 요한 후스, 좌한 후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보헤미아 남부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해서 그 당시 유명한 프라하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396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 후스를 유명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후스가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근데 이 얀 후스는 이 프라하에 베들레헴 체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거기 가서 뭘로 설교를 해? 체코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설교가 아니라 체코 사람들이 알아들으시는 체코 말로 설교를 하니까 이 베들레헴 체플에 수천 명씩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그 다음 거. 예. 여기가 현시대 베들레헴 체플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성당이 아니고 체플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라,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은 성당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성당 뭐 스테인드 글라스 해놓고 하여튼 뭐 마리아 숭배하고 하여튼 그런 그 모습이 뭐 향 피우고 이게 다 똑같은데, 체코슬로바키아 이 프라하에 가서 베들레헴 저 체플을 들어가면 이미 이게 개신교 예배당 같다는 이 생각이 벌써 듭니다. 물론 저기 벽화 같은 게 있는데 저건 카톨릭 벽화가 아니에요. 얀 후스라고 한 그런 사람과 그 이후에 생겨난 후스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벽화에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당이나 이런데 십자가가 하나도 없고 뭐 이 사제단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일이 얀 후스를 통해서 여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의 베들레헴 체플에서 일어난 거예요.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설교자가 딱 나타나서 여기 베들레헴 체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으시는 체코말로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강해 설교라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강해 설교. 아, 성경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수천 명씩 이제 몰려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라하 대학에 있던 그 후수가 위클리프의 책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아, 요 사진은 체코 프라하의 구 시가지. 그죠? 구 시가지에 가면 센터에 여기 얀 후스 동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 가면 저기 세종대왕 뭐 이순신 그 동상이 있는 것처럼 그게 뭐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체코 프라하에 가서 어느 면에서 구시가지에 거기 제일 큰 이런 동상을 찾아가서 보시면 저게 얀 후스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코 사람들에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프라하 대학에서 위클리프의 글들을 받고는 그걸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아니 위클리프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토픽이 뭐냐?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이 사람들 또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이 최종권이다. 성경이 나의 유일한 권이고 나는 성경만을 따를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인도한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하고 성경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교황도 성경을 어길 수 없고 성경에 어긋나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체코 말로 체코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니까 체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황청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특별히 뭘 비난했냐? 아니, 면죄부, 아니 종이장을 이걸 팔아갖고 그래서 이걸 사면은 뭐 어떤 사람이 연옥에서 100년이 뭐 형벌이 감면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면죄부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까지 한 거예요. 이 후스라고 한 사람이. 또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을 하고, 아니 사제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지, 어떻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체코 사람들에게 체코 말로 막 설교를 하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후스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후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로마 교회가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10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2세가 위클리프의 책들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후스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한다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서 교황이 1411년에 후스를 파문했는데도 후스는 파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12년에 프라하시 전체에 종교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모였다고 하면 후스가 설교를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모이질 못하게 종교 금지령이 프라하시네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프라하가 뭐라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도시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드디어 아까 위클리프를 정죄했던 그 공회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콘스탄스 공회. 그 콘스탄스 공회에서 1414년에 이걸 이제 소집을 해갖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아, 여기서 이제 후스를 파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화형을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술수를 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기스문트라고 한 그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는데 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코에서 저 독일에 있는 콘스탄스까지 갔다 오고 가는 거 모든 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당신이 다녀오시오. 그래서 망설이고 하다가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황제가 허가증과 함께 이게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이런 문서를 줬기 때문에 체코에서 이제 독일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1414년 11월 3일에 후스가 이제 독일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은 자유롭게 다녔어요. 근데 25일 지나서 갑자기 후스를 체포하고, 그리고는 이단 심판을 가장 많이 했던 데가 도미니코 수도회거든요.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서는 결국 재판을 한 거예요. 1415년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 화형을 시켜야 되겠다. 화형을. 이렇게 해서 1415년 7월 6일에 콘스탄트 공회가 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스가 처형장으로 황제가 지켜주겠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잡혀갖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이제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씌웠는데 그 모자에 뭐라고 썼냐. 이단의 우두머리. 요새도 있잖아요. 내란 수계 뭐 어쩌고 하자. 똑같은 것처럼 지금 이단 수계 해갖고 여기 모자를 이제 씌워놨어요. 글을 씌웠어요. 처형장에 장작을 피우고 이렇게 하고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주장을 철회하겠냐. 그랬더니 후스가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름스 제국회에서 루터가 나는 네 양심을 거슬러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똑같아요. 여기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운 죽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복음을 전했던 이후로 당한 이 고통 때문에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화형대에서 불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의 죄를 다 모아갖고는 이것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아까 위클리프는 스위프트 강에다 뿌리고, 이 후스의 뼈는 또 다 추려갖고 갈아갖고 라인강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악랄한 일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후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체코에서 있는 게 아니시고 어디에요? 독일에 와서 죽었다고 하니까 체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해서 격분해갖고, 그래서 이 후스파라고 하는 그런 파가 이 체코슬로바키아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이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이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 저 교황이 저기 있고, 그리고 지금 후스가 저 앞에서 지금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신문 받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100년 전에, 루터가 등장하기 100년 전에 이미 체코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후스파가 워낙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하니까 또 뭘 만드냐, 후스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후스파 처단 십자군을 만듭니다. 지난번에 알비파 십자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크루세이드, 십자가를 들고 그러고 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악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후스파는 거의 1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보헤미아는 어느 면에서 개신교 이제 국가가 됐는데, 이게 루터가 등장하기 100년 전에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후스의 유산만 잠깐 보겠습니다. 얀 후스는 종교개혁의 순교자였어요.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고백을 하죠. 내가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후스를 따라서 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길을 간다. 그래서 후스의 순교는 보헤미아 사람들의 깊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의 많은 국민들이 후스를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순교자로, 진리의 증인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7월 6일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야한 후스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 한글날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듯이 야한 후스를 기념하는 날이 7월 6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천년은 무서운 시대예요. 암흑 시대예요. 진리가 없던 시대예요. 미신이 판치던 그런 시대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력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는 어둠만 있고 빛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제가 오늘은 세 군데만 보여드린 겁니다. 먼저 프랑스 리옹의 왈도파, 그 다음에 영국의 위클리프와 롤라드파,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스와 후스파, 요 세 개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탈리아에는 사보나 롤라라고 한 사람이 또 등장해서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곳곳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재침례교회로 이어지고, 침례교회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시대 우리와 같은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다시 말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바로 이런 사람들, 어둠 속에 등불로 남아서 선구자 역할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빛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잡아다가 뭐 순교를 시키고 그런 일은 안 하겠죠. 근데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와 자유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